에베소서 4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이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데 그것을 두 개로 크게 나누면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6절 오늘은 그 첫 번 섹션에서 처음 부분을 좀 공부하는데 참 4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교회를 저에게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 교회를 또 배우게 되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은 그냥 1절부터 3절이지만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뜻을 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쭉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오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 느끼시는 거는 이겁니다. 4장에 오니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뭘 하라 명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처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가 6장까지인데 처음 3장을 영어로 하면은 indicative, doctrinal, 교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 4장, 5장, 6장은 imperative, 즉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령을 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복습이 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1장에서 3장은 indicative이고 4장부터 6장은 imperative이라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명령 안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명령 안에도 indicative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imperative 그 자체가 indicative라고 생각하고 indicative도 또 저절로 명령을 주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우선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4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3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쭉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뭐라고 할까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하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고 그 그러므로 전에 나오는 1장서부터 3장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무시하면서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므로 하고 이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때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한 것이 다 진리고 다 우리의 현실이면 그러므로 하고 주어집니다. 즉 성경에서 명령이 주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것에 의하여 명령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없이 명령만 주어지면 그 명령은 우리에게 죽으라, 즉 지옥으로 떨어져라 하는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없이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은 여러분 보고 지옥으로 가라 하는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알미니안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는 계속 교만하다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이. 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도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면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열심 내시면 됩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법들을, 그 명령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니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게 없어요. 그러면 명령을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전의 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 명령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뭘 하라, 뭘 하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내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교만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절망을 하고 그리고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쓰시는 그 방법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지금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구약 수준에서 물론 예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수준에서 애굽에서 나온 때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잘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거죠. 보통 생각에. 그러나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주어져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 구원을 먼저 하십니다. 구원을 먼저 해놓고 이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명령이 주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예표 수준이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이제 아니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죠. 예표 수준이지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렇게 하신 걸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현실에 맞추어져서 이제 명령이 주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됐으니 제사법이 주어지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뭘 이루셨는가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저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그 명령은 저주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대신 완전하게 지켜준 게 아니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완전하게. 그럼 완전하게 순종을 못하면 지옥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 명령을 완전하게 다 지켜주신 즉 복음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명령을 받아야지. 그 복음을 이해 못하고 명령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뭐야 우리의 그 이 교회에서 하는 목회 목회가 항상 그 은혜의 목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 영어로 하면은 Ministry of Condemnation.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하는 목회를 합니다. 왜? 행위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는 자들에게 행위를 가리키니 정죄와 저주의 미니스트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은혜의 목회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이 복음을. 지금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이것을 보면서 즉 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서,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복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우리 천국 현실을 내가 믿어서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이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노력해서 거짓말 안 하려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어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뭐예요 도대체?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수준에서 그래, 내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데 하면 똑같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에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해주신 거를 믿고 그분이 어떠한 우리 영원한 현실, 천국 현실을 이루어주신 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영원히 거짓말을 안 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에서 행위는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쁘게 받아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정말 믿음에서.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로 천국의 한 백성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위가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은 합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의 그 행위가 영원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 성경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수준의 그런 행위가 돼버리면 그럼 이게 전부 waste of time이에요. waste of life. 헛사는 거예요. 왜? 결국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결국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런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믿음하고 행위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은 그 부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부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름에 합당한 삶,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 쭉 16절까지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무 성경이 잘못 가르쳐지고 너무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지는 거는 아니 기독교가 무슨 자기 혼자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하는 걸로 착각들 하고 삽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기독교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혼자 뭐 이렇게 하게끔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무슨 여러분 잡에서 여러분 혼자 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혼자 뭐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지가 않아요. 교회예요, 교회.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물론 혼자서의 삶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죠.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을 이해하면 혼자의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나만 뭐 잘하면 이런 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남이 잘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프라블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지금 서로 고민하고 해야 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나만 잘하니까 그래 너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는 잘하니까 괜찮고 너는 못하니까 나쁘고 지금 이러지가 않아요. 잘하면 못하는 사람을 또 사랑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인정하는 기독교 삶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는 안 믿는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 와서 뭐 어떤 사람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그러니까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못 끊어요? 꼭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부름에 맞는 삶을 살라 그러는데 여기 저 뭐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똑같은 말이죠. 부름에 합당한 삶 아니면 복음에 합당한 삶. 즉 복음을 이해하는 삶이죠. 그러면 우선 저희가 좀 1절부터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기 전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그 명령을 순종을 하여 그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더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는 목적은 아니죠. 이건 분명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왜? 못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의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혼자. 여기까지는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순종하려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면은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면 그러면 내가 순종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왜 이제 우리는 그럼 열심히 순종을 하는 데까지 해야 되느냐.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또 뚜렷하지 않으면 또 이상한 삶이 돼버립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런 모든 행위를 하는데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아니면 더 나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성공을 못합니다. 정말 괴로운 교회 삶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뭐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하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왜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것, 더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 우리의 목적. 그것을 제가 우리 교회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어디서.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순종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그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닮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더 닮고 싶어서 더 열심히 순종을 하려 합니다. 물론 끝까지 완전하게는 이제 천국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그 예수님을 닮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키는가, 그 목적, 그 모티베이션을 올바로 잡지를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이 지키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그만큼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게 영원한 의미가 이제 주어지고 영원한 목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즉 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이거는 사랑을 해보신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항상 그 저희 성경 공부할 때 맨날 부부가 오면은 그래요. 이게 너무 오래돼 갖고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네들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처음 막 데이트하고 그런 사람들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그렇게 여자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기뻐요. 진짜 사랑이면 그래요. 가짜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더 지키고 싶죠. 왜?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고 돼 있으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 하나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을 더하는 건데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쁜 게 아닙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 말하는 천국 현실 증거입니다. 천국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은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이게 기쁨이죠. 인간 수준에서도 그래요. 아버지가 뭘 이뤄놨으면 그거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게 왜 아들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뤄놓은 천국 현실,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고 하는 그런 현실을 내가 보이는 게 왜 내 기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뚜렷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닮, 제가, 예, 이제 좀 우리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영 아니에요. 참, 조금 했을 때는, 나 흉내내려고.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이러고 걸어가면 옆에서 흉내내는. 이게 그냥 지네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참, 성령의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 표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나의 그 영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예? 천국 현실 중.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어우, 이것도 어떻게 지켜? 어우, 뭐 이런 거 뭐 해야 돼?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올바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은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올바로만 이해하면 그 율법 자체에서 여러분이 누구냐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즉, 구약에서 그 사람들한테 세상 수준, 예표 수준이지만 제사법을 주면 그 제사법을 주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벌써 제사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면 제사법을 왜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는 벌써 여러분이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안 됐으면, 즉 예수님이 그런 수준을 안 이뤄놨으면 이렇게 명령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이뤄놓고 명령을 하면 지옥 가라는 얘기라니까요. 저주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명령들이, 이 율법들이 꿀보다 달아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영원히 살인하지 말라. 영원히 내가 천국에서 아무도 미워도 안 할 사람. 왜 살인?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나는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걸 보면 내가 이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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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하나 미워도 안 할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뭘 이루셨는가를 나한테 명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무엇을 이루셨느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 자체가 인디키티브. 제가 그래서 아까 imperative 그 자체가 인디키티브. 그 명령에서 여러분은 교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가면 명령이 나옵니다. 교리에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셨다. 새 창조하셨다. 그 교리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면 그건 저절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죠. 왜? 형상대로 그분을 닮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뭘 했을 때는 벌써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벌써 뭘 하셨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고 즉 그 복음과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혀 연관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에 걸쳐서 즉 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교리 안에 명령이 다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명령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뭐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므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므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으므로 끝이 없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으므로 여러분이 예, 2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므로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예 지금 천국 시민들이므로 우리가 이제 함께 엮여져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므로 그리고 그 기도 내용들 보세요. 기도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됐고 3장 그 마지막에는 예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고 한지를 알므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은 지금 계속 하십니다. 3장 1절에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갇혔다. 즉 예수님 때문에 갇힘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사도 바울이 진역에 가 있는 거면 예수님이 없는데도 사도 바울이 진역에 가 있는 거면 그것처럼 밥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사도 바울도 괜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고난을 받아요? 바보예요? 미쳤어요? 왜 고난을 좋아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려고 해요? 왜 세상에서 안 받아들여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왜 세상에서 예,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걸 왜 마다합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닌데도 그런 거면, 그러면 바보죠. 그러면 정말 실력이 없는 거죠. 그건 진짜 쪼다죠. 여러분, 괜히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라다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부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참현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군데만 제가 보여드리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여기도 부르심이 있어요. 왜 불렀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왜 불렀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 부른 삶. 예, 아까도 말했듯이 그 부른다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 구절을 보면서 지금 봅니다. 왜 불렀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두 개를 합쳐보면은 결국 부르신 이유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선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불러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자기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 합쳐본 우리 맨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소리죠. 부르셨는데 뭘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신 게 왜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리고 그 천국 영광의 천국에 이루기 위해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삶이면 지금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그 천국을 바라고 그 영광을 바라는 삶.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구절이. 즉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하고 연관이 돼서 가르쳐지냔 말입니다. 어떻게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으로 연관이 돼서 가르쳐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에요. 잘 이해를 해주세요. 부름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즐거워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왜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왜 그거에 이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아,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삶의 그 의미와 값어치를 너무 딴 데 가서 찾습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세상에서 자기 삶의 값어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서 그런 삶은 좀 좋은 삶인 것 같고 보람 있는 삶인 것 같고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보람 있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저는 그것밖에는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헛살까봐 손해보고 살까봐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알아주는지 몰라도 얼마나 손해보는 삶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살면서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왜 손해보는 삶으로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끌어갑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그 값어치와 그 목적이 뭐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끌고 가요? 왜 손해보게 만듭니까? 우리 자식들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과 구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한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들고 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디비전이 전혀 없게 만드셨어요. 세상에는 디비전이 많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뭐 학교 좋은 데 간 자, 뭐 시리 칼레지도 못 간 자, 뭐 이렇게 구분이 많아요. 교회도 목사가 구분을 해놓으면 A 클래스, 그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얼마 이상 내는 사람, B 클래스,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 C 클래스, 저 사람은 안 나와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여러분을 대우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뭐 별 볼 일 없잖아 저거. 뭐 안 나오면 뭐가 달라져? 이러고 있으면 세상식으로 그 사람의 값어치를 매겨놓고 목사가 아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교인들끼리도 그래요. 저 사람은 좀 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 저 사람은 좀 귀하고 중요해. 왜? 세상 그것 때문에, 세상 수준 때문에. 그렇게 대합니다. 애들까지도 그래요. 대학생만 돼도 쟤는 저 좋은 학교도 못 간 애들. 이런 것이 교회에서 보여지면 그 교회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교회에서 싹 없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시간이 좀 없는데 지금 그냥 빨리 결론을 내리고 우리 또 보겠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 말로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못 증거하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가짜입니까? 벌써 하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좋건 싫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자, 기독교인이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벌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벌써 이루신 것을 그만큼 증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 현실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 왜 죄 짓고 사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 된 것을 지금 여러분이 교회의 삶에서 증거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죄는 짓고 있지만 그 하나 됨은 그대로 하나 됨이 계속 영원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 됨을 믿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 됨을 증거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 되게끔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귀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큰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그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 보고 하나를 이루라 그랬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도 목사 그만두고 여러분도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솔직해야 돼요. 우리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 사랑하고 막 뭐 서로 위하고 그러면 하나 돼요? 그런 거라면요.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그럼 저는 기독교에서 최고로 멀리 떨어져 가겠어요. 왜? 어차피 지옥 갈 인생 뭐 아무렇게나 살다 가죠. 안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를 대갖고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죠? 뭐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인꼬부부. 예. 정말 하나가 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놓은 하나는 오래가지 않아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인꼬부부도 지옥 가면 서로 이를 갈고 영원히 미워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지금 맺어져 있는 그 하나 되는 모습은 좀 기다려보세요. 다 깨집니다.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래서 지금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 조금 보여줍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그리고 사랑.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여기 겸손과 온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 그러면 이러란 말은 지금 누구를 닮으라는 얘기입니까? 오래 참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서로 용납하는 것.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우리를 용납한다.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즉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또 성령의 열매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즉 천국 현실을 증거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가 됐어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 삼위일체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 보면은 여럿이죠. 근데 하나죠. 교회도 여럿입니다. 여러분 저 다 여럿인데 근데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모습이 교회를 통해 나와야죠. 여럿이죠 분명히 우리. 근데 하나입니다. 바로 삼일체예요. 여럿인데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천국, 그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좀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건지,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올바로 깨닫고, 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해들을 안 해주는데, 우리라도, 요 조그만 우리라도 좀, 이렇게 좀 해보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해보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기쁨이 크게 될 것입니다. 예천교회가 이런 것만 참 잘 증거하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에? 근데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교회 와도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열심을 내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 뜻을 순종하자고요. 벌써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지금 증거만 하면 되는데 그 증거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러나 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다가 또 회개하시고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그렇게 증거하기도 싫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면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뭐 잘하겠어요. 항상 못하죠. 그러나 회개하고 또 믿고 하나 있는 하나가 된 것을 믿고 그 증거를 또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못하니까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점 더 잘 증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보세요. 이 교회가 쭉 나오죠, 지금. 16절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만 놔둬요? 아니면 자라나게 하세요? 자라나게 하세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목사도 주고, 교사도 주고, 그거 읽어보세요, 쭉. 처음에 사도도 주고, 예? 선생도 주고 한 게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가 자라나도록. 좀 더 잘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이게 또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셔야죠.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해요. 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저도 변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계속 변화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이게 교회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우 정말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얘기.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저희 그 금요 성역 공부를 이제 끝나면 이제 비밀 금요 성역 공부를 좀 비밀로 그냥 숨어서 나오실 분들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는 이런 영광의 목적을 두시고 저희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에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